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번 여행에 콜로세움에 다녀왔습니다. 콜로세움 전화로 세웠다는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 전에 로마의 한참 전성기 때에 유대인 포로 4만 명을 동원하여서 8년 만에 지은 원형 경기장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더 정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아치 구조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돌들을 잘 쌓아서 그 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무너지지 않는 인간이 만들어낸 건축 역사에 있어서 가장 견고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게 80년에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올해가 2018년 아닙니까?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도 하루에 수십만 명이 들어와도 나가도, 물론 많은 부분이 손실되었지만 아직도 사람이 들어가도 끄떡없는 구조물이다라는 겁니다. 왜 사진을 보여드렸냐면 여기 다녀왔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을 이사야 58장이 바로 아치형의 구조입니다. 이 아치 구조란 정말 중요한 게 중간에 있는 돌입니다. 그걸 키스톤이라고 하는데 이 돌이 다른 돌들과 다 연결되어서 그것을 떠받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중에 8절부터 12절까지가 키스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사야서 전체를 떠받치고 있고 오늘 우리가 다룰 그 주제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사야 58장 전체를 나누는 것이 있지만 키스톤 부분인 8절부터 12절까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제가 8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함께합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각기 교단이 다른 목회자들 7명과 함께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독서 모임을 갖고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자, 만나게 되면 목회자들이 모였으니까 교회 이야기 하겠지요. 한국교회, 이민교회. 그러면서 고민합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어떤 것이 문제일까? 우리가 고민하면서 공감하였던 얘기는 이것입니다. 영적인 무력감, 신앙적인 무력감. 지금 시대에 교회가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목회자들이 영적인 무력감에 사로잡혔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원인을 찾아야 되겠지요. 요즘 사회에 만연하는 안티기독교 때문일까요? 사실 안티기독교는 언제나 있었지요. 요즘이 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덜한 것이었지요. 초대교회는 사회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박해했었습니다. 교회의 조각상 중에 차마 보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돌로매의 조각을 해놓았는데 그 바돌로매는 복음을 전하다가 몸의 껍질이 벗겨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자고 바돌로매가 자기의 몸 껍질을 들고 있는 것을 조각해서 교회에 붙여놓았더라고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 앞에 사진을 찍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때에는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교회가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도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만큼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교회의 무력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열정이 있고 힘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무력감에 빠져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종종 무력감에 빠집니다. 오늘 이 이사야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발견하시고 지난 수요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들 아프지? 너희들 힘들지? 내가 고쳐주마. I will heal him. 내가 그를 고쳐주겠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겠다. 그리고 내가 포기해버리고 내가 눌려있는 어떤 것을 고쳐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힘을 사용하셔서 I will heal him. 내가 그를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아픈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전화 목소리를 듣고 너 아프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안 아픈데 매번 던지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아픈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아픈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비전을 바라보는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라보는 것, 비전을 고쳐주시면 우리의 꿈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 하나님이 어디를 향하여 보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것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싫어하시는 분이신데 내 속에 악이 있고 죄 가운데 거해도 하나님은 나를 참아주십니다. 왜냐? 내 마음이 아픈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혼이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참아주시면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평강으로 덮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십니다. 왜 평강이 있어야 하느냐? 그때 말씀이, 심겨진 말씀이 뜨거움을 갖거든요. 그때 타오를 수 있거든요. 말씀이 타올라야 기도가 열릴 수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회복되어진 사람들에게 오늘 끊임없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너는 회복되었으니까, 이제 회복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뭐와 같이? 나팔같이. 나팔은 백성들을 깨우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참으셨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지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셨다는 것, 그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내 영혼이 깨어나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무력감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진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참아주신 것, 그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신 것이니까. 이제 우리부터, 이제 지금부터 회복된 자에게는 진짜 신앙, 참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노다. 마치 우리가 읽어보면 정말 신앙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찾기를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함정에 빠질까봐 색깔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마치 뭐뭐 같아서. 진짜라는 겁니까? 위장되었다는 겁니까? 위장되었다는 겁니다. 예, 가짜입니다. 왜 가짜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3절 보십시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금식이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셨잖아요. 금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려운 걸 내가 하고 있는데 그 어려운 신앙의 일 금식기도를 하면서 금식기도 한다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좀 보십시오. 하나님 왜 나를 안 알아주십니까? 라는 겁니다. 내가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판단하기 어떠세요? 진짜 신앙 같으세요? 아니면 가짜 신앙 같으세요? 명백하게 가짜인 것입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 응답되지 않는 부르짖음, 받아들여지지 않는 예배,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아무리 예배하고 찬양해도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나의 예배는 주님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금식이 아니라 더한 것이 하더라도 그것은 뭔가가 잘못되어져 있고 그 신앙은 가짜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참신앙이 무엇인가? 이제 그 돌들을 쌓아가서 키스톤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키스톤 중에 구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체험하는 신앙이 그것이 진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기분이 아닙니다. 오늘 한 시간 앉아있다가 아이 기분 좋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리에 왔지 정신수양관에 온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하시는 분이십니까? 명상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렇다면 참신앙은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교제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무력한 것은 열심히 있는데 응답을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민교회는 열심히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도 우리는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응답이 부족합니다. 응답이 없으면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껍질만 가지고 있고 알맹이를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응답의 역사,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열쇠인 것입니다. 그러면 참신앙은 무엇인가? 능력의 역사는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가? 무엇을 놓치면 안 되는가? 은혜의 핵심에는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치유함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 이것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키스톤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밤새껏 아파본 경험이요. 정말 밤새껏 열이 내려가지 아니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사람이 그냥 이렇게 죽는가 보다.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벽에 갑자기 열이 뚝 떨어지고 회복된 경험.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지금 8절의 말씀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낫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는 새벽의 빛같이 급속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신앙의 복은 그거예요. 역사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한순간에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거든요. 저 사람은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한순간에 치유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픈 것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밤새껏 열나는 감기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게 어떤 경제적인 문제이든 아니면 그것이 어떤 관계적인 문제이든 하나님은 한순간에 참신앙을 보시고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빛이 비추면서 치유의 급속함이 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2절 보십시오. 내게서 날 자들이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것이 신앙인의 다른 이름입니다. 신앙인은 누구냐? 예, 교인입니다. 송도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데를 다시 수축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길이 없는 곳에 다시 길을 내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의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회복된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치유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기도회 가시잖아요. 이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까? 무너진 가정을 세우려고요. 무너진 내 신앙을 세우려고요. 그렇게 길을 열고 그렇게 성을 쌓는 아름다운 기도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 참신앙이 있으면 거기에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참신앙은요 이렇게 한결같이 일관되게 표현하였습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의 모습은 시험에 들었다가 나왔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철이 변해도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만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47장에도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생명수 나무가 강 좌우에 있어요. 나무가 강 좌우에 있으니까 그 잎이 시들지 않으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데요. 달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달마다 새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사역이 해마다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지난주의 열매와 다르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에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것이 신앙의 열정이에요. 지난주 어제 했던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고 이것이 우리 속에 물된 동상같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누가 그런 걸 기대하겠어요? 그런데 내 속에 질병이 있대요. 그리고 그 질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명수 나무에 심겨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노력했는데 가난이 벗어지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가난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수 강 좌우에 있으면 그 가난으로도 열매를 맺힐 수 있더라니까요. 이게 우리 성도의 고백 아닙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자꾸 옆에서 나를 상처 줘요. 그런데 그것으로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나로 하여금 또 다른 열매를,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삶을, 그 열정을 보일 수 있게 되더란 말이죠.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게 참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 갈라진 논바닥과 같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순간 내 마음은 물된 동산이 되리라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는 순간 내 내면이 물된 동산 같겠고 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내면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내면이 물된 동산같이 생명력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조금만 더 보십시다. 어떻게 우리가 참신앙, 진짜 신앙이 될 수 있을까?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6절만 보면 안 되고요. 4절부터 7절까지가 한 말씀인데 그건 참신앙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거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코람데오의 말씀입니다. 코람데오, 라틴어지만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식만 갖추지 말자라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 위험한 것은, 예배가 정말 위험한 것은요, 형식에 빠져버릴 수 있는 겁니다. 남들이 보면 신앙생활 하는 것 같거든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게 참 신앙인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가짜예요. 삶의 자리에서는 내 마음껏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기에 와서는 모두가 다 거룩한 것처럼, 진실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만 벗어나면, 나 혼자 운전하고 있으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야수처럼, 가게에서 직장에서 내 마음대로 물건을 훔쳐가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신앙인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자의 삶의 근간을 얘기했습니다. 모든 개혁자들이 각각의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은혜가 있어야지, 교회가 성경으로만 해야지, 그러면서 각각의 모토를 가지고 개혁 운동을 이끌었는데 그 모든 개혁가들이 어떤 나라에 있든, 어떤 시대에 살았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교단이든 관계없이 모두가 다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개혁되어야 교회가 개혁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 자리,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교회만이 아니고 저 멀리 내가 나 혼자 서 있는 그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라면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판단이, 그때 내 생각이, 그때 내 신앙이 참 신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는가를 날마다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맞으신지요? 지금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맞으신지요? 만약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판단이,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 바른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서도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을 그때 그 자리에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시면은요, 뒷부분입니다.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걸 글로 보지 마시고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왕의 행차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호위하여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내가 뭐라고 해도 내 가진 것과 관계없이 내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뒤에서 호위하겠다. 결단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너를 존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존중과 존엄성, 가치와 존엄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죽어있는 신앙의 껍질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참신앙은 어떤 자리에 있어도, 어떤 일을 해도, 어떠한 일을 겪어도, 어떤 실패가 있어도, 세상이 저럴 수가 있나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기만 하면 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서 가치와 존엄성을 회복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뭘 걸쳐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런 진짜 아름다운 신앙으로 한 주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그 모습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진실한 모습으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